하나님, 저희들 오늘 금요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존전으로 나와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속에서 간절히 바라는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의 마음에서 주님을 향한 헌신된 마음으로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자로서 순종하는 자로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시간, 찬양의 시간, 또한 말씀을 깨닫는 시간, 순종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나시린의 지난 주에는 이 나시린의 서원에 대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참 자기 몸을 구별하여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구별한다. 자기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분리시킨다. 구별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그 드리는 데서도 규례가 있다. 포도 소산에 있는 것을 먹지 말아야 되고 그 소산에 있는 껍질까지도 먹지 말 정도로 정결한 삶, 성결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그 택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무것도 터치하지 않고 이것이 자기 몸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그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로서의 어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의 상징적인 모습으로 머리털까지도 하나님께 드려진다, 바친다는 의미에서 머리털을 자기 마음대로 자르지 않고 길게 놔두었습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가 죽을 때라도 몸을 더럽히지 아니했습니다.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구별된 자로서 어떤 부정으로부터 정결한 자로서 거룩한 자로서 살아간다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증표의 의미였다라는 것입니다. 뭐 지금은 이런 거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또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자로서 거룩한 자로서 거룩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면에서는 그런 의미적인 면에서 똑같이 적용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나시린이라는 사람은 평생에 걸쳐서 나시린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삼손 같은 사람, 사무엘 같은 사람, 하나님 앞에 평생을 서원했다라고 하면 그렇게 살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손 같은 사람 미리 택함으로 인해서 전적의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그분의 뜻에 의해서 전생애를 드리는 나시린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나시린으로라는 생각을 보면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완벽한 완전한 나시린은 하나님께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온전히 100% 자기 자신을 드린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번제 이런 제사들의 의미도 하나님 앞에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것이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어떤 헌신된 모습, 나시린으로서 자기 자신을 드린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나시린이라는 것은요, 일반적으로 평생에 걸쳐서 나시린으로서 사는 사람들 제외하고 일반적인 측면에서 나시린은 어떤 기간, 유한한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을 정하고 그걸 뭐 30일이든 60일이든 뭐 100일이든 뭐 1년이든 7년이든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그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 동안만을 그 기간 동안 자기 자신을 서원을 하고 구별하여 삭도를 대지 않고 몸을 구별해서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냐고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구별해서 그 구별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 날까지 그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여 구별하여 드린다라는 것은 전적인 희생과 헌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2절에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드린다는 것은 devotion, sacrifice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시린이라는 것은 그냥 세상으로부터 구별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나시린의 그런 자세요, 그런 삶입니다. 그렇다면 이 어떤 특정한 기간을 나신이로서 서약하고 산 이후에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그 어떤 기간, 1년이든 7년이든 뭐 6개월이든 그 어떤 기간을 정해놓고 내가 나시인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내가 분리해서 구별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이게 나시인인데 그렇다면 나시인의 그런 서약한 서원한 그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는 것이죠. 오늘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13절에 보면 나시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구별한 날이 차면 다 끝나면 그런 말씀이죠.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회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텐트 오브 미팅이라서 그 하나님이 임재해서 그 백성들과 만나는 곳. 특히 모세가 그곳에 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임재 속에서 이제 하나님과의 그렇게 만남을 갖는 그런 이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고 또한 하나님 앞이라는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나시린이 자기 구별한 날이 다 끝나게 되면 회막 앞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이렇게 한답니다. 14절에 보면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며 번제로 1년 된 흠 없는 수양 한 마리와 속죄 제물, 이 속죄 제물을 들여서 속죄로 드려야 된다는 거죠. 1년 된 흠 없는 어린 양 한 마리와 화목 제물로 흠 없는 양 한 마리. 여러분 속죄 제물, 번제물, 이 번제 뒤에 보면은 제사장 그것들 여호와 앞에 가서 심지어 보면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라고 그랬죠. 번제물, 이 번제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번제는 burnt offering이라고 그랬죠.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전적인 희생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나시렌이 이미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세상과 분리시켜서 구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다 끝났는데 또 번제물로 1년 된 흠 없는 수양 한 마리 드리고 그리고 속죄제물로 1년 내 흠 없는 어린 양 한 마리, 화목제물 흠 없는 수양 한 마리. 그래서 결국은 속죄제, 번제제, 화목제 이런 것들 드리게 한다는 것이죠. 전제도 드리게 한다는 것이죠. 이 전제는 이제 포도주와 함께 이제 붓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소제는 감사,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라는 의미에서 소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번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번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역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1차적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희생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는 것이 번제입니다. 번제물이에요. 그런데 지금 나시린은 자기가 서약한 헌신, 지금 서약한 서원한 그 기간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 서원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이제 나시린은 자기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일상의 삶으로 평민으로 일반적인 삶으로 복귀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나시린은 특별히 뭐 제사장이나 레위 지파 사람이나 특별한 종교인들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나시린은 누가 될 수 있어요? 남자, 여자 누구든지 자원하면 다 나시린이 되어서 자기 자신을 구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나시린입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일반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이걸 나시린이라는 제도를 정했느냐 하면 그 기간을 정해서 특별히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전적으로 세상과 분리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면서 헌신하고 봉사하게끔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opportunity, 기회를 삼은 거예요. 기회를 제공한 거예요. 그들에게 구별 없이 아무런 구별 없이 하나님을 누구든지 자원하는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근데 이 헌물을 드린 데 있어서 다 끝냈습니다. 서원한 서약한 이 끝 다 끝났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번제물로 드려요. 그리고 속죄 제물도 드립니다. 속죄 여기서 보면 속죄자 번제를 드리고 이 번제를 먼저 드린 것은 여기 심지어는 속죄제를 들고 번제를 드렸다고 하는데 사실 속죄제를 먼저 드리는 게 우선순위겠죠. 먼저겠죠. 왜냐하면 속죄제를 뜻하는 것은 자기의 죄를 속해 주신 거, 용서해 주신 거, 구속해 주신 거, 속죄해 주신 거. 그것이 바로 속죄제물입니다. 속죄제입니다. 근데 이 나시린이라는 사람은 그 나시린에 서약한 기간 동안에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신을 구별해서 흠 없는 삶을 삽니다. 아주 작은 것까지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애쓰고 분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실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완벽함을 추구하면서 율법의 말씀에 따라 살았던 그 사람인데도 그런 삶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속건제를 요구한다는 것이죠. 속죄제, 속건제물을 속죄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속죄제물. 그래서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 속죄제물을 자기의 죄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아무리 우리가 완결 무결한 흠 없는 삶, 율법의 말씀에 따라서 흠 없는 삶을 살고 우리의 노력과 애쓰고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분리시키고 그리고 우리를 헌신하고 드리는 삶을 살아도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우리는 죄를 짓는 자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지 중에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죄를 짓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한다, 살려고 노력한다고 해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본성이 아담 이래로 그 본성의 죄성이 우리들에게 그 sinful nature, 그 죄의 그런 죄가 전가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이 속죄 제물을 하나님 앞에 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면 결국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완벽할 수가 없다는 거죠. 퍼펙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sinless, 죄가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자기의 한계를 느끼고 인정할 때 여러분 자기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이런 제물을 요구한다는 것은 과거에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속죄 제물을 드리고 화목 제물을 드리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제 그렇게 흠없는 나신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필요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전히 속죄 제물을 드려야 되고 자기의 죄 때문에 그 속죄 제물을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서도 번제 제물을 드려야 된다는 거죠. 번제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뭡니까? 화목제물을 또 흠없는 수양 한 마리 화목제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화목제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화목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목한 관계,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이 속죄를 이 속죄제물을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화목제물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물을 드립니다. 그게 화목제입니다. 여러분 이 화목제물, 우리와 하나님과 이 죄인된 우리와 하나님과 화목케 하신 분이 그게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역, 그분의 sacrifice, 그분의 희생으로 인해서 그분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림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된 거예요. 화평한 관계를 갖게 되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 화목제물을 상징하고 있고 이 화목제물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희생사역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이 번제제사, 속죄제물 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다 예표하고 있습니다. 번제는 완전히 자기 자신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헌신시킨 거예요. 드린 거예요. 누가 100% 완전히 자기 자신을 하나도 아무것도 없이 완전히 100% 희생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외에는 완벽한 희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희생한다가 하지만 예수님의 그 희생을 우리는 따를 뿐입니다. 그분이 희생의 본보기를 보여주신 분이에요. 그분이 살아오셨던 삶, 순종과 희생의 사역, 그분의 삶을 우리는 쫓아갈 뿐이지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완벽한 그 희생적 삶을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희생은 대속적인 희생이요 우리가 흉내낼 수도 없는 희생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의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속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수님의 그런 정말 앞에서부터 나중에 되어질 그 희생적 사역을 미리 다 그 제사로 인해서 다 보여주신 거예요. 번제, 속죄, 그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속해 주셨다는 것을 예표해 주고 있습니다. 그 화목제물 우리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다. 이런 모든 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자기 자신을 드린 하나님 앞에 완벽한 나시린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수님의 그러한 희생적 헌신을 예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시대에도 나시린에게도 여전히 이러한 것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번제로 자기 자신을 드리고 그 죄에 대해서 결국 이 나시린의 죄로부터 뭡니까? 프리하지 않고 자유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러한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번제와 속죄 제물을 드리고 화목 제물을 드리는 것은 과거에 자기가 나시린으로 산 그 삶, 그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그 나시린이 다 끝나고 이후에도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헌신하면서 번제 제사를 드리면서 그것으로 과거에 나는 하나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이제 끝.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라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헌신하고 완전히 번제 모든 것을 태워버린 듯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럼 뭘 말하고 있느냐 하면요.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모습, 나신으로서 살았던 것은 그 나신으로 살은 그 특정 기간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부터 분리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고 헌신했기 때문에 그 기간만 내가 나신으로 살았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신으로의 삶이 끝난 이후에도 똑같은 자세로 더욱 성숙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그 나시린으로서의 가졌던 그런 자세를 헌신된 자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전적인 희생을 예표하는 번제 제사를 드리고 자기의 스스로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예표하는 속죄 제물을 드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할 수 없는 무능력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 화목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속죄 제물로 인해서 내가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일깨워 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예표한다는 의미로서 소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시린의 삶은 과거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삶은 나시린의 삶 이후에도 계속 진행형,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나시린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영적인 나시린이죠.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2장에서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쫓아서 살아가는 자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산제사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이 몸이라는 것은 헬라의 소마라는 것은 그냥 육체적인 피지컬 바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정에 걸친 우리 인격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 삶을 가르쳐서 헬라어로 소마 도프의 바디 이 바디라는 말이 그냥 단순히 그냥 어떤 정적인 거 영혼이 빠진 그런 피지컬한 육체적인 그런 몸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너희 몸을 거룩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라는 말은 우리의 전인격적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 자신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시대에 살아가는 영적 나시니로서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우리의 영적인 자세다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구약의 시대의 나시린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새로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자로서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야 될 마땅한 책임과 의무가 있는 자로 불러주셨어요. 그게 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나시린도 그렇게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내가 나시린에 서약을 했으니까 서원했으니까 그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 이런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나시린이 보여주고 있는 이 헌신된 삶의 모습을 정말 영적 나시린 우리도 이 시대에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고 살아야 됩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령과 정말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이러한 영적인 나실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러한 모습들로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명령해 주셨습니다. 신약시대도 우리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야 될 그런 마땅히 우리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신약시대에 우리가 더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 그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희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말이죠. 너희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삶을 영적 예배를 우리 몸을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 우리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산제물로 드리려면 이것이 하나님 드리는 영적 예배라고 하는데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 이것은 수동태입니다. 이건 자기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건 정적인 전적인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Do not conform any longer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but be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Transform. 변화된다는 거죠. 완전한 변화입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완전한 변화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가르쳐주셔서 새롭게 함으로 인해서 변화를 받는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이 변화를 받는 삶이 바로 거룩한 산제물로서 우리 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성령님 의지하고 말씀 의지하고 거룩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예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나시린의 어떤 그런 영적인 삶보다 신약시대의 영적인 삶은 더 성령님을 의지하고 더욱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사람으로 우리의 전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전 영역에 걸쳐서 한 특정한 우리의 삶이 아니라 전 영역입니다. 너의 몸이라는 것은 우리의 전 삶을 가르쳐주고 전 영역을 가르쳤어요. 특정한 교회에서 오늘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의 생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의 전 영역에 걸쳐서 지정의에 걸쳐서 되어지는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몸으로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날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나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바로 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것이 시간을 정해놓고 어떤 designated time에서 어떤 그 시간에서 내가 예배를 드린다. 어떤 몇 시에 주일날 뭐 9시, 11시에 드린다.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공간에서 드리는 그런 예배를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배는 모든 영역, 우리의 삶 가운데 되어지는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 스텝 더 신약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영적 예배요 영적 나신으로서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변화되는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변화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예배다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됐는지 변화되지 않았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요 예수님을 믿을 때 바리새인들은요 왜 예수님께 책망을 받은지 아세요? 그들이 율법을 지키고 뭘 다 해도 그들의 마음 상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나를 경외하지 않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겉으로만 그냥 쫓아 사는 겉모습만 그냥 보여주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럼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전인격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고 있습니까? 성령님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새롭게 변화를 받고 있습니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크리스찬의 삶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힘으로 하니까 불가능한 거죠. 우리가 정말 몸부림치면서 전적으로 예수님을 쫓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다시 한번 성경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제자로서의 삶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자기 자신을 드리는 자의 삶은 특정한 기간이 아니다. 특정한 내가 헌신된 때만 내가 하나님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평생에 걸쳐서, 나시린도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며 살아가는 성숙한 삶, 그것이 나시린에게 요구되어지는 삶입니다. 그래서 나시린의 그런 정한 기간, 그 서원한 약속, 그 시간이 끝났는데 회막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세워놓고 그 다음에 속죄제, 그 다음에 화목제, 번제 이런 제물을 통해서 결국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누군가를 다시 한번 확인시키면서 평생에 걸쳐서 이 다짐을 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세상과 분리된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일깨워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것이 무엇이냐면 나시린이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여러분, 이 헌신된 자세로 나가는 거, 이 나시린만한, 여기 나시린이 그렇게 했지만 나시린한테 이렇게 나시린만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나시린이 다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시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시린은 제사장이나 레위 지파나 특별한 종교인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입니다. 여자도 그렇게 나시린이 될 수 있고 남자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됐습니까? 2절에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인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남자나 여자가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건 뭘 의미하고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특별한 사람만이 나시린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그들이 자원하는 마음만 있다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 세상과 분리해서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 그 특정한 기간을 살고 그리고 그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는 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디서요? 광야에서부터 벌써 얘기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것을 요구하세요. 광야가 행진하면서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 광야에서 제대로 먹지 못하고 물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음식도 정말 결핍한 그런 상황에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그들의 정체성이 그냥 일반 사람들의 정체성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구별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애굽에서처럼 종되었을 때 우상 숭배하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던 그들의 삶과는 완전히 분리된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애굽에서 살았던 그 정말 그 애굽의 속박에서 죄 가운데 살았던 그 삶을 똑같이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헌신과 자기 자신을 구분해서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또 두 번째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기를 원하시고 그 헌신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축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두 번째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그 다음에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제사장이 축복을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축복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2절 23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가 누굽니까? 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복의 주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 복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행진하는 곳 아닙니까? 정말 척박한 환경에서 물도 없고 음식도 제대로 자기들이 먹던 음식도 못 먹고 그런 아주 환경이 정말 어려운 곳입니다. 텐트 치고 자야 되는 곳입니다. 또 있다가 또 구름이 이동하면 또 자기들도 움직이고 광야에서 계속 움직여야 됩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지켜주신다, 보호해주신다, 보존해주신다. 그 광야에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주신다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공고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근심 걱정으로부터 하나님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절대적인 신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복의 주체이시지만 그 복의 주체이신 우리 하나님이 그 언약이라는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지 않습니까? 언약을 체결해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축복을,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을 통해서 그 백성을 그의 언약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또한 이러한 축복을 내려주시겠다라는 거죠. 너를 지키시며, 지키시기를 원하며, 성부 하나님, 우리가 여기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5절에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이 얼굴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 교회 이름도 분이엘이라는 그 분이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인데, 얼굴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총, 은혜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그 얼굴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비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구약시대 때도 은혜는 있었습니다. 엄연히 은혜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체화된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다. 모든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을 통해서 은혜를 얻게 되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고 구속해 주시고 그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해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사역으로 그것을 완성시켜 주신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 그 구약 백성들은 그걸 깨닫지는 못했죠. 그러나 엄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예표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은혜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한없는 호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좋게 호의를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조건 없는 호의, unconditional favor, kindness, 이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respond 하는 게 아닙니다. unconditional favor and kindness, 이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하는 것에 따라 하나님이 반응해 주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대가죠 그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호의와 친절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누구에게? 지금 나시린을 지금 예표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드리고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자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축복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축복은 아닙니다.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시키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게 약속하시는 축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은 언약을 체결한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이러한 약속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나 축복을 받은 그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은 그 언약의 백성답게 살아갈 책임과 의무가 부여된다는 것을 또한 깨닫게 해주십니다. 오늘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삶, 구별된 삶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게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한없는 은혜로 친절과 호의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으로부터 분리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로서 헌신된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6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아까는 얼굴을 내게 비쳤다고 한데 그 얼굴을 향합니다. 그의 백성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은 첫 번째 복 주시는데 지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 또한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평강이 누가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인해서 평강을 우리가 약속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에게 주는 평강은 세상에 주는 평강과 같이 평안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 평강이라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오순절 다락방에서 오신, 오순절날 강림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평강을 소유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된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화목된 자가 바로 이 평안을, 평강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의 참된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안, 평강을 소유하시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평강은요, 우리의 환경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모든 환경을 초월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여주는 그런 어떤 호의가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호의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의 은혜, 그의 평강, 그의 지켜주심,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을 우리가 맛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분리시키며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로, 드려진 자로 살아가시는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 주님이 기뻐하시는 헌신된 자로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그 놀라운 축복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하나님 앞에서 드려진 자로서, 헌신된 자로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